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내 민간인 피해는 반군들과 해외 반군 지지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자 독일 빌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정부에 대항해 무기를 든 사람들과만 싸우고 있다며 그가 내전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력 규모가 커진 것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무기와 자금, 전사들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내전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안정화가 진전을 이루면 헌법 개혁이 수반돼야 하고 그 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오직 시리아 국민들만이 미래의 국가 통치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무해 통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자국 영해에 들어서는 외국 군함들의 퇴거를 요구할 것임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 군함들이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인근을 항해한 사건 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5월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이 무해 통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해양 순찰 지시에 이어 해상 자위대가 퇴거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카쿠 열도에는 지난해 중국 해안 경비선이 진입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무장한 중국 선박이 분쟁 해역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군이 기존의 4개 총부 체제를 15개 직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군사위 판공실을 비롯해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군보장부, 장비발전부, 훈련관리부, 국방동원부 등 7개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또 기율검사위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됐고 전략규획판공실 등 4개 중앙군사위 직속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신설된 기구들은 군기능 발전을 돕고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육군지휘기구와 로켓부대, 전략지원부대 등 3개 군기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중앙 역사지구에서 오늘 폭탄이 터져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탄불 시 당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폭발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이 들렸고 그로 인해 땅이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폭발 사건 뒤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10월 수도 앙카라 철도역 광장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폭탄 공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번 연말 연시에 1,4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6주간 1,7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또 이 기간 6천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며 과속과 운전 부주의, 차량 상태 불량, 안전띠 미착용 등도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연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모든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늘 평화회의 개막연설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텐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민 아응 훌라잉 육군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 텐세인 정부는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반군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반군단체들은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앞으로 3-4주 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공동 대응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미국 하원도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At a time when Kim Jong-un is trying to blackmail his way to consolidating power.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앞으로 3-4주 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3-4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예측은 아직 이르지만 그보다 오래 걸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25일 만에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보다 앞선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뒤에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결의안 채택이 2월 이후로 늦춰질 경우 2월과 3월 안보리 의장국이 북한과 가까운 베네수엘라와 앙골라여서 결의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의장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둘째 주까지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움직임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3월까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도 이날 VOA에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약 3-4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1월 중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상황에 따라 2월까지 늦춰지더라도 앙골라가 의장을 맡는 3월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2월과 3월에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의장국을 맡기 때문에 결의안을 그 전에 처리하려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력한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돼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방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입장이 다른 나라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달까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루과이 유엔 대표부 측은 11일 VOA에 미국이 결의안 초안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회원국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앞으로 2주 안에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차관협의회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3국의 협력과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3국 외교차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조 방안 등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는 13일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보다 고위급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아울러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 즉 3국의 공조 체제가 복원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돼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가장 미국이 우려했던 한일 간의 갈등이 일단 그 위안부 합의 문제로 보았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군사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한미일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한미일의 공조체제 기구가 복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 교수는 하지만 역사 문제의 인식 차이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간 골이 깊은 만큼 미한일 3국의 완전한 공조 확립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부터 차관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오던 중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 조율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은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에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안 마련 움직임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현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제재는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한미일이 적으면 저럴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거든요. 제재가 정말 북한에게 아프려면 중국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되는데 중국은 의심을 하지 지금. 저렇게 난리치는 거는 북한 탓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한미리 전반적인 군사협력을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우리로서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동등하게 3국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전사권도 없고.
실제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양자 관계를 담당하는 한국 측 고위 담당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 사흘 전인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갖고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케리 장관이 이날 오전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에 관해 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장관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비롯해 시리아 상황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중동과 우크라이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두 장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일 내에 면담 기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11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지지 발언이 있었고 12일에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1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소개하며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a time when Kim Jong-un is trying to blackmail his way to consolidating power, Congress must send the message to the Kim regime.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을 협박하려 할 때 미 의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메시지 내용은 북한이 무장 해제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대북 제재법이 통과돼 북한의 돈줄이 막히면 김정은은 장군들에게 돈을 주지 못해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도 지난주 북한의 핵실험은 김 씨 정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상기시켜준다며 미 의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make sure to North Koreans that their leadership's actions have consequences. HR 757 would broaden our sanctions.
앵겔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과 테드 포 의원, 일리아나 로스 레트넨 의원, 민주당의 제리 코넬리 의원과 털시 게바드 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각종 불법 행위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원에도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7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또다시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한편 수전 슐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상원에 대북 제재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1일과 12일 일반 미국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커 위원장과 벤 카딘 민주당 간사에게 보내질 이 서한은 상원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미 의회가 북한의 무기 확산자들과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제재 의무 조항을 법제화해서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지난 2014년 대북 제재법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번 서한 작성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의 송금을 전면 금지하고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후원회 모임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일본의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동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일본이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자민당이 만든 대북 제재 강화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지난해 6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진전이 보이지 않자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자민당은 이 제안에서 북일간 납치 문제 재조사 합의에 따라 2014년 7월 해제됐던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관련 일부 제재를 부활하고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대북 송금을 원칙상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간부 중 방북시 재입국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철수 또는 폐쇄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나 철수는 정책적인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이를 언급하는 게 너무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두 차례 신변안전 조치를 내려 공단으로 인원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했다며 지금은 국민의 신변안전을 가장 중시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 정세 변화를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2013년 8.14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엔 북측의 도발로 빚어진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 북측에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군의 군사 분계선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자체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한국군의 군사 분계선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10여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고 한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의 우상화와 그에 대한 충성을 결의하는 내용이 많고 4차 핵실험을 정당화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난 8일 비무장지대 최전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군도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확성기 방송 규모는 지난해 8월 지뢰포격 도발 때보다 커졌으며 대남 비난 수위도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한국군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군 확성기 방송의 음향을 교란해 북한 병사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 확성기의 출력이 한국군 확성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확성기의 가천거리는 10여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북한군 확성기는 1에서 3킬로미터 정도에 그쳐 확성기가 설치된 주변 지역에서만 남쪽 확성기 방송의 음향을 교란하는 데 그친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상당히 넓은 북한 지역에 한국군의 확성기 방송이 전파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확성기 방송이 기대한 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자꾸 들을수록 심리전 효과도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2일로 닷새째를 맞았지만 북한 당국은 확성기 대응 이외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일부러 확성기 방송을 무시하는 듯하지만 심리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성기 방송 외에 전단 같은 다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의 강도를 높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결과를 계속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No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e've gained since last week have led us to a different conclusion.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난주 이후 수집한 어떤 추가 정보도 미국 정부가 지난주 내린 결론을 바꿀 만한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지난 6일 핵실험 직후 실시한 초기 분석 결과를 보면 수소탄 실험 성공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같은 날 커비 대변인도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초기 단계에서 접한 어떤 정보도 북한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Nothing we saw at the early stages would lead us to.
커비 대변인은 마크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한국 관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존 케리 장관이 이 문제로 전화 통화를 나누는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회의적이라며 소형화 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성이 적은 북한 핵포기 대신 확산 방지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미국 국방장관 4명이 내놓은 북핵 문제 해법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목적이 핵무기 소형화에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is most recent test, the most likely objective of that test in my judgment is a test to make the nuclear weapon they have smaller and more compact.
페리 전 장관은 11일 워싱턴에서 전 미국 국방장관 4명을 초대해 열린 미중관계 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수소탄 실험이 아니라 소형화가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을 전략부재로 인한 엄청난 실패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urgent that we get a serious diplomatic effort going to try to deal with that problem.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이 대북 협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미국 핵과학자 시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주장한 세 가지 노 정책을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의 성능을 강화하지 않으며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인데 현실성이 적은 북한 핵포기 목표 대신 당장 처한 위험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자는 게 페리 전 장관의 제안입니다. 해럴드 브라운 전 국방장관은 페리 장관의 제안을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할지가 문제라며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Bill Perry's proposal is certainly a reasonable one as an objective for us. The question is what do the
중국이 대북 압박을 주저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주어질 보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윌리엄 코원 전 국방장관 역시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면서 북한은 그동안 핵 타격을 위협하며 식량과 연료를 요구하는 일종의 갈취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줄여 북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the Chinese would look at what they are subsidizing and find ways to moderate that.
코원 전 장관은 6자회담 등 다자적 접근과 동시에 미국의 독자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한층 강화된 경제 제재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이란 등과 군사 협력을 계속해온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각국의 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습니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은 중국의 도움 없이 북한 문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급속히 무너질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핵무기보다 한국에 더 큰 위협이라고 국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전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사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최근 펴낸 2016 신용평가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지난 65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지만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 탓에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무디스사 시린 모하마디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정학적 위기로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금융체제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ability of a regime collapse is more likely than a war.
모하마디 연구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에 가장 위협을 주는 지정학적 위기를 고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핵실험 이후 재개된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사이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한국의 경제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미한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면 한반도가 무질서하게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무디스사의 시린 모하마디 연구원입니다.
Our view is just that the collapse, if the two countries had to reunify, then that would have a big.
모하마디 연구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한국 정부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한국 재정학회의 통계를 인용해 통일이 된 뒤 10년 동안 한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에서 6.6%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 비용과 관련해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45년간 국내 총생산의 3.9%에 해당하는 돈을 한국 정부가 매년 써야 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92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서 지난 12월에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11월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 4명, 5월 2명, 그리고 1월과 6월, 12월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92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7년이 28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013년과 2015년에는 각각 14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매월 2,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건강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69개국 출신 6만 6,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얀마 출신이 1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이 테러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인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서 중국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소식, 또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 소식, 그리고 14일에 열리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6차 TV 토론회 소식과 이 최신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폭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이스탄불의 관광 명소인 술탄 아흐메트 광장 인근의 이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에서 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경에 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폭발이 자폭 테러로 의심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또 여성 자폭 테러범에 의한 공격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 시리아 사람이 자살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터키인들도 사망자에 포함됐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치안 당국의 이 공식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이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상자도 있었군요.
예,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이스탄불 주지사실이 밝혔습니다. 이 폭발이 일어난 광장은 이스탄불의 상징인 이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 등이 이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이 주지사실에 따르면 사상자 중에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인 부상자도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한국 외교부가 자국민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인 인명 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터키에서는 지난해에도 여러 건의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충격. 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테러 공격이라면 배후는 누구일까요?
네, 현재까지 유력한 배후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 그리고 이 터키 남부의 쿠르드 분리주의 세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터키 언론들은 관광객과 민간인 등을 노렸다는 점에서 이 ISIL의 소행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예.
예, 터키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수도 앙카라에서 이 평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두 건의 연쇄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져서 100명 이상이 숨진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그 폭발이 있기 앞서서 주요 관광지에서 테러 공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예, 터키 치안 당국이 최근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이 대도시 관광지 그리고 외국 공간에서 이 ISIL에 의한 자폭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새해 첫날에는 ISIL 조직원들의 테러 계획이 포착돼서 이 새해 축하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오늘 폭발이 있었던 겁니다. 터키 정부는 아흐메트 다부토울로 총리 주재로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최근에 터키가 연합군의 ISIL 대응 작전에 그 협력 해왔고 또 이것을 더 강화해왔는데
네.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군요.
예, 터키는 이 미국이 ISIL을 공습하기 위해서 요청한 이 비행장 사용 요청을 오랫동안 검토만 하다가 이 ISIL이 자국에서 테러를 벌이자 이를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ISIL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시리아와 터키 접경에 ISIL 점령지를 탈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터키와의 협력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번 달 말에는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의 터키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발이 ISIL의 자폭 테러로 밝혀질 경우에 이 터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중국 군함이 접근할 경우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을 중국에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스가 장관은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의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 경비 행동을 발령해서 이 해상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키고요. 중국 선박이 떠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또 이런 방침을 이미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중국 군함이 센가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죠.
예,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중국의 무장한 해안 감시선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센가쿠 주변 영해에 진입했었습니다. 예, 당시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의 무장한 군함이 진입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스가 장관에 따르면 일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중국에 강하게 항의했고요. 또다시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킨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켜서 대응한 적은 없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중국 군함이 진입해도 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내보내서 이 물러나게 요구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는 해상경비 행동을 발령해서 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해상경비 행동이 발령된 건 1999년에 북한 공작 선박 사건, 2004년에 중국 핵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입 사건, 그리고 2009년에 소말리아 해역, 해적 대응 등이 모두 세 차례라고 합니다. 스가 장관은 센카쿠에서 중국 군함에 대응해서 이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킬 수 있는 근거는 지난해 5월에 이미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기존에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킨다는 것은 이제 군사적 대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중국도 다오위다오로 부르면서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어서 앞으로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스가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도 나왔나요?
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홍 대변인은 센카쿠 주변 해역이 자국의 영해라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다오이다오는 고대부터 이 중국의 영토였다면서 중국의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무장한 함선을 보내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직접 그런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홍 대변인은 이 중국의 영유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또 동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이 중국 정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요. 중국 해안 경비대가 12,000톤급의 무장 해안 감시선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예.
예, 이는 기존의 감시선보다 큰 규모인데요. 76mm 포와 대공포를 장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감시선은 동중국해가 아니라 남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베트남, 필리핀 등 이 주변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 이어가 보죠. 중국 군사 최고 기관인 공산당 군사위원회가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요?
예, 중국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가 기존의 4개의 총부를 15개의 직능 체제로 전환했는데요. 1개 청과 6개 부, 3개 위원회, 3개 판공실, 1개서, 1개 국입니다. 이들은 모두 군사위원회 직속으로 편입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렇게 직제 개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중국 국방부는 군 현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처라고 밝혔는데요. 예, 새로운 체제는 군대의 기능을 개선하고 당의 통제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 조직의 지휘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 충성과 대담, 용기를 갖고 행동하고 승리를 도모하면서 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 충성과 정치는 군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면서 당에 충성하고 이 정치적인 입장을 공고히 해서 정치적으로 분명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예. 충성과 정치가 군인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했는데
네.
이 충성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정치는 보통 군인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에 대해서 이 중국 매체가 인용한 전문가는 이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행동한다는 뜻도 변했다면서 이번에 언급한 정치의 의미는 이 기후를 준수하고 군사위원회 주석이 군대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통솔권을 갖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군사위 주석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되죠.
예. 실질적인 기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외부 언론들은 이번 개편이 군부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지휘 계층을 축소해서 통솔 효능을 강화한 점도 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군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이 복잡한 지역적 지휘 구조 때문에 시스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자 이 지휘부의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이 시 주석이 군 지휘관 등을 포함해서 30만 명 병력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군내에서 불만이 일자 일부 군 기관지에 비판적인 글이 실렸다가 삭제된 적도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주 뒤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월 1일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열리는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9일에는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에 앞서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열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목요일 14일에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6차 토론회를 갖고요. 민주당은 일요일 17일에 역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4차 토론회를 갖습니다.
예. 자, 그동안 몇몇 후보가 선거운동을 포기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공화당 여전히 후보 수가 많습니다. 12명이 남아있는데
네.
자, 1부와 2부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어제 1부 토론회와 이 본 토론회 참가자 명단이 발표됐군요.
네, 이번 공화당 토론회는 이 경제 전문 방송인 폭스 비즈니스가 주최하는 건데요. 이 본 토론회 무대에 7명만 서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지율 1위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테드 크루즈와 마르코 루비오 이 두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은퇴한 신경외과 의사인 벤 카슨,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입니다.
예. 지난달 그 본 토론회 무대에 섰던 후보들 가운데서 랜드폴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 경영자가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함께 이 본 토론회에 앞서서 열리는 2부 리그 토론회에 초청받았는데요. 하지만 폴 의원은 참가자 선정 방식에 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2부 리그에 나가느니 아예 참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예.
예, 최근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부시 후보나 크리스티 후보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는데 이 본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주최 측에 따라서 이 본 토론회 참가 자격이 조금 다른데 이번에는 어떤 이 자격이 주어지나요?
예, 폭스 비즈니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최신 5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6위 안에 들거나 아이오와주나 뉴햄프셔주 최신 5개의 여론조사에서 5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아이오와주에서 동시에 2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6개 여론조사 결과 평균을 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서 차이가 난 걸로 보입니다.
예, 그 피오리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토론회 당시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낮아서 본 토론회 무대는 서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 2부 토론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2차 토론회부터는 본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엔 또 다시 탈락했군요.
예, 피오리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 지난 가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전국적으로나 초기 예비선거 개최지에서나 예, 피오리나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한 자릿수 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자, 각 후보 간의 지지율 부침이 있는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당원대회 개최지인 아이오와주에서 이 팽팽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퀴니피엑 대학교 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가 그야말로 이 오차 범위 안에서 막상 막하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예, 트럼프 후보가 31%로 1위, 크루즈 후보가 29%로 이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고 이 멀찌감치 앞서 나가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3위는 15%를 얻은 루비오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네. 자, 최근 이 MBC 방송과 또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크루즈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당원 대회 참가 예정자들로부터 28% 지지율을 얻으면서 24% 얻은 트럼프 후보를 4%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오차 범위 이내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3위는 역시 루비오 후보로 13% 지지를 얻었고요. 11% 지지를 얻은 카슨 후보가 4위였습니다. 예,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5%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30% 지지율을 보이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요. 루비오 후보가 14%로 2위, 크리스티 후보가 12%로 3위입니다. 이 크루즈 후보는 10% 지지를 얻으면서 4위에 그쳤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이 아이오와 뉴햄프셔 이 두 주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아이오와주의 경우는 클린턴 후보가 48% 지지율을 보이면서 45% 지지를 얻은 샌더스 후보를 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앞섰었는데요. 그동안 샌더스 후보가 이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잡은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3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10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0도, 원산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리아 내 민간인 피해는 반군들과 해외 반군 지지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자 독일 빌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정부에 대항해 무기를 든 사람들과만 싸우고 있다며 그가 내전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력 규모가 커진 것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외부 세력이 무기와 자금, 전사들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내전은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안정화가 진전을 이루면 헌법개혁이 수반돼야 하고 그 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며 오직 시리아 국민들만이 미래의 국가 통치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무해 통행 이외의 다른 이유로 자국 영해를 들어서는 외국 군함들의 퇴거를 요구할 것임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중국 군함들이 동중국해 센카쿠열도 중국명 랴오이다오 인근을 항해한 사건 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중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런 결정이 지난해 5월 이뤄졌다며 이에 따라 외국 군함이 무해 통행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해양 순찰 지시에 이어 해상 자위대가 퇴거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카쿠열도에는 지난해 중국 해안경비선이 진입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무장한 중국 선박이 분쟁 해역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중국군이 기존의 4개 총부 체제를 15개 직능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중앙군사위 판공실을 비롯해 연합참모부, 정치공작부, 후군보장부 등 7개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또 기율검사위 등 3개 위원회가 구성됐고 전략기획판공실 등 4개 중앙군사위 직속기구가 설치됐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에 신설된 기구들은 군 기능 발전을 돕고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육군 지휘기구와 로켓부대, 전략지원부대 등 3개 군기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의 중앙 역사지구에서 오늘 폭탄이 터져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스탄불 시 당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폭발이 관광객들로 붐비는 술탄 아흐메트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큰 폭발음이 들렸고 그로 인해 땅이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는 폭발 사건 뒤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10월 수도 앙카라 철도역 광장에서 벌어진 연쇄 자살 폭탄 공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번 연말 연시에 1,4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800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 교통부는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6주간 1,7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또 이 기간 6천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며 과속과 운전 부주의, 차량 상태 불량, 안전띠 미착용 등도 교통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연간 125만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모든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오늘 평화회의 개막 연설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민 아웅 흘라잉 육군 참모총장도 참석했습니다. 테인세인 정부는 지난 2011년 집권 이래 반군들과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